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2년 이제 구역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구역장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처음 구역장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두려움, 걱정, 부담감 이런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나아가면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것은 구역장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입니다. 예, 1번입니다. 구역에 새 가족이 있거나 구역 식구 구성에 변화가 있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각자 2022년에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눠봅시다. 예, 우리가 그 올해 새롭게 이제 구역이 다시 좀 편성이 되었는데 예, 새 구역 식구가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긴장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의미 있게 또 잘 경작해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 1년이 365일이고 또 12달이고 또 하루는 24시간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한 줄로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신 것은 저는 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지나면서 또 그 해를 매듭 짓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시간이 그렇게 매듭이 져 있지 않는다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매듭 짓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타임이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유한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다른 존재들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연말이 되면 망년회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있는 모임입니다. 예,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흔히 세월이 유수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화살같이 흘러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속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깔때기 같은데 큰 깔때기에 물을 아래로 내릴 때 가득 차 있으면 그 윗면이 넓을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좁아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인데 잘 느끼지 못할 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매일매일을 새해로 갖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성경은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새것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새것은 언제나 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새해답게 잘 가꾸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른 결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결심이 결과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는 좋은 결심이 없고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작심삼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일 작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작심을 제대로 하면은 오래 갑니다. 예, 다니엘은 그 왕이 먹는 그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열흘만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작심을 한 거죠. 그 열흘이 다니엘의 60년 이상의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준 저는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 작심 3일에도 제가 만든 그 사흘 작심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작심하는데 마음 먹는데 3일이 걸린다고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작심 3일이든 사흘 작심이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소개할 때 첫사람이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첫사람이 하는 길이 또 첫사람이 하는 내용의 정도가 뒤에 사람이 말할 내용을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이 뭐 새해 새롭게 결심한 거나 뭐 작정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별것 없어요. 살아보니까 별 게 없더라고요. 그 해가 그 해더라고요. 그러면 뒷사람들도 다 그냥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저도 다른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잘 지내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잘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 저런 정도까지 나누는구나. 내가 처음부터 저 이야기까지는 나누지 못해도 나도 저 이야기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또는 군찰님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먼저 부탁을 해서 좀 진지하게 잘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이번 지난 2년, 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또렷하게 개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이 눈에 보일 때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때 좋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생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덜 하시면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야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즉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 자신만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을 우리가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는 내가 주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왼쪽으로 갔다든지, 왼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든지를 돌아보고 나면,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 하늘의 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입니다. 예, 성경 지식이 더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태보와 변질은 참 곤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 걸리는 그 결정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게 뭔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예,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멈추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자기가 이 배를 타지 말아야 할 배를 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더라도 그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마다 우리에게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이전과 많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3번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나누어 봅시다. 예, A번 시편 121편은 물론 시편 120편 에서 134편의 표제어는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 보면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 시편 전체는 아니지만 시편 가운데는 그런 표제어가 있는 표제어라고 부르거든요. 그 표제어가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을 읽을 때는 그 표제어를 염두에 두고 그 표제어에 를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큽니다. 뭐 그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블레셋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외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대입니다. 다윗은 30살에 그 왕이 되었으니까 20대 때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20대 때는 잘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절감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걸 알았고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속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된 거죠. 저는 시편 51편에서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의미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속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느껴집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안 가거나 가도 아무 그냥 멍하게 있다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처럼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인데 그래서 성전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세 차례 그 무교절, 칠칠절, 그 초막절, 무칠초 뭐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아니면 유오초 뭐 이렇게 등등 말하기도 하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올라가면 되는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과 초막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온 가족이 이제 그 올라가 이제 성전을 갔는데 그 가면서 이런 시편들을 그 같이 엎조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1년에 세 차례의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유월절이나 그 초막절은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막절에 성전을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그 해에 풍년이 들었을 때도 있죠. 예, 그럼 기쁨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올라가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올라가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랍니다. 예, 우리가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상황이 되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짓눌리고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가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풍년에도 흉년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2번 시인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든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산을 향하여.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자연 경관 구경하기 위함 아닙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남쪽은 다 거의 그 광야 비슷하기 때문에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산에서 나는 뭐 먹거리를 채취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스갯소리로 이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 그래서 산에서 산에다 나무를 심자고 예, 그 무슨 기독교 같은 데서 광고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을 식목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민도가 그 정도였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완전 어이없어 하겠죠. 예, 그 고대 중동에서는 이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 제가 자랐던 부산의 그 영도라는 섬에 가면은 그 바닷가를 따라서 그 점집이 줄줄이 있는 것도 제가 여러 곳을 봤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뭐 제단이나 크고 작은 신전을 지어놓고 그쪽에서 자기들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보는 겁니다. 그 장면들을. 그러면 이제 아 저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이지, 저기는 아세라 여신, 저기는 달신, 저기는 태양신 등등을 이제 그 순례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여러 신전들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예, 뭐 아세라 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바알 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예, 태양신의 가르침, 달의 여신의 가르침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생각해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인과 순례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할 때 그 산이 더 힐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언덕들, 예, 그 언덕들에 여러 제단과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이제 여러 신전들이 있지만 저기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번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했습니까?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예, 도움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구조, 원조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그 군대나 또 아니면 그 물자를 지원하여 보낼 때 쓰던 말입니다. 예,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다른 것을 못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그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가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천지 속에 자기 자신이 있음을 이 시인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D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돕는이 나의 도움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예, 꼭 그 하나님께서 아담 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면 꼭 그 돕는을 그 시다는 우리말 아니죠.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 도움이 똑같이 에제르인데 그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보조자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하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와도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돕는 분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돕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에제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에제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부모는 자녀에게 에제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에제르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에제르가 되려면 이 자녀가 장성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꼭 해주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자는 다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다 헤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 변하니?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지? 사랑은 유한합니다. 아무것도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원초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갖고 가는 가정이 건강하게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개입하셨다는 믿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듯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두 사람 보고 숙제를 내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적어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숙제라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예, 실족하는 거. 예,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또 때로는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심하면 뭐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또 뭐 깁스도 하고 한동안 지내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의 실족은 좀 심각합니다. 그 삶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23,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딱 땅이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 또 때로는 땅에 닿았는데 닿자마자 바로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선함,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솔직하게 말해서 뭐 TV에 여러 뭐 죄진 사람들 막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 손가락질 못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F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라.
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예, 고대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특별히 더했습니다. 그 도적들이 정말로 많았고요. 또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60명인가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험해서 60명이 모여서 가야 안전하다고 해서 60명이라고 지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불침번이든 파수꾼이든 뭐 졸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킴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그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인생길에도 파수꾼이 생각 필요하다고 여기고 예 뭐 돈이나 뭐 자기가 어떤 권력, 힘, 또 재능, 뭐 건강 등등으로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다른 신과도 같지 않은 분이,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성탄절 무렵이 되면 우리나라 뭐 그 케이블 TV에서 많이 틀어주는 영화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나 홀로 집에일 거예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성탄 무렵에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입니다. 있습니다. 95년인가 그쯤 나왔는데 그 산드라 블록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인데요. 그 지하철에서 티켓 토큰을 파는 일을 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아침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냥 자기가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자기 이상형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람 보는데 가슴이 늘 설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불량배에게 시비를 당해서 철도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루시인데 그 루시가 기적적으로 구합니다. 근데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그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 피앙세 그 약혼녀라고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 가족들도 이제 막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의심하고 하다가 이 동생이랑 눈이 맞습니다. 나중에. 그래 나중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이 사람이랑 결혼할 뿐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동생이랑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코마 상태에 빠졌던 형이 묻습니다. 이 루시라고 한 여자에게. 언제 당신은 동생하고 그렇게 그 사랑에 빠지게 되었느냐고 그러니까, While you were sleeping. 당신이 잠든 사이에요. 잠들어 있는다는 것은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성경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뭐, 낮이 되니, 뭐,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데, 저녁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입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답니다. 예,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그늘은 쉼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도 뭐 그 도로에 그 횡단보도 같은데 여름에 그 이렇게 그늘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딱빛이 쨍쨍할 때는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 오른손 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왼편의 반대편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 그 아시죠? 제자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어딘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제 쪽에서는 여기고 교님들 쪽에서는 이쪽이죠. 제가 돌아서면 오른쪽이 바뀌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밤새도록 너는 너희들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능력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나의 능력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일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왼손은 힘이 없으신가요? 양손을 붙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 자체가 없으시죠. 예, 그럼에도 오른손은 너를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딘가요? 네,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성부 하나님 도우시면 성자 하나님도 같이 도우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가 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전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H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상하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주신다 약속하십니까? 5절과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예, 낮의 해, 예, 밤의 달 하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이 나죠. 예, 그게 같은 기둥입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의 역할하고 밤에는 불 기둥의 역할을 했는데 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막아주는 그래서 그늘이를 해주는 예,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이고 밤의 불기둥은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4월달이었는데 낮에는 꽤 덥고요. 밤이 되니까 꽤 정말 추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낮의 더위,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심을 의미하고요.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의 해는 육체적인 보호 또 밤의 달은 정신적인 보호를 뜻합니다. 예, 앞에도 제가 그 신년영 시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중동 사람들은 밤의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달은 정신적인 과 관련된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개 있죠. 예. 그래서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면하게. 예, 환난을 면하다와 그 같은 7절에 있는 영혼을 지키다에서 면하다와 지키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환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예, 환난이 없으면은 좀 제대로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흔히 그 인생을 그 사람을 딱 건드려서 세 곳 건드리면 하나 아프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관계. 뭐, 집에 속썩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먹고 살 만도 하고, 건강도 좋고, 이런 분들은 혹시 그렇게 얘기해지면 굉장히 긴장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걸리는 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난에서 제외시켜 주신다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예, 얼핏 보면 뭐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무슨 그 부족함이 있겠냐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은 사실 넉넉한 게 별로 없었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이 자기 잡겠다고 3,000명 데리고 다녔죠. 배우자에게 인정 아무도 받지 못했죠. 또 커서는 자녀들이 자랐던 자녀가 쿠데타 일으키고 또 도망갔죠.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이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환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제2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예,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출입을 그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그 우리의 일상을 첫째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일의 출발과 마침이를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숨을 내쉴 때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이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4번 다음의 말씀들을 찾아 읽고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족과 롯도 함께 오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그 애굽도 내려가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가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얘기 지낼 수 없으니까 우리 따로 떨어져야 되겠다. 네가 우를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게. 그래 했는데 그 롯이 그 소돔이 있는 그곳이 물이 좋아 보이고 예, 애굽 같다고 했거든요. 그 델타 지역 예, 세계적인 곡창지대 거기 지역에져서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다 쳐다보라고. 예, 그 보이는 것을 다 발로 밟으면 내가 네 영원토록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뛰어 다녀야 되겠죠. 예,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의 그 바홈처럼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답니다. 예,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고요. 마므레는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지기 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위 후진 사회와 선진 사회의 차이점은요, 후진 사회일수록 현금을 많이 씁니다. 현금만 씁니다. 예. 후진 사회에서는, 그런 선진 사회에서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사실 더 고대로 가면 그때는 물물교환하지 않았습니까? 물물교환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과 비교해보고 같이 맞바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맞바꾸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쪽에 이제 돈으로 바뀌었죠. 예, 돈도 눈에 보입니다. 이게 100원짜리면 100원 가지면 내가 100원 주면 그거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신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신용이 울어도 충분히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줘도 또 반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이가 어릴 때는 실물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상징으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은 상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예, 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롯은 예, 그 요단 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예,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5번 결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눈을 들리라는 말씀을 새겨봅시다.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은 눈을 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눈을 들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위해서는 바른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예, 또 구역 모임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 시선 맞춤부터 해야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예, 바뀌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예, 확인해보고 예,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첩경입니다. 비번 우리 가정이 과정과 구역이 눈을 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꾸고 새롭게 다짐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공동체가 함께 눈을 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또 세워줍니다. 예,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가정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되면 그 건강한 구역으로 가꾸어 가는 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역 식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님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구역에 꼭 그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담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도 제목들 함께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 업데이트하고 이것 구역장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가 또 소그룹이 건강해지는 또 그 결속이 강해지는 첩경은 공통의 기도 제목이고 공통의 응답을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내낸 기도 제목을 다른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그것이 응답이 됐다는 것이 확인을 하게 되면 나는 공동체에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럼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 서로서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조류에게는 각인 찍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자기 어미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조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구역에 누군가가 새로 오면은 쭈삣쭈삣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분을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역에 우리 구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뭐 친교 담당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예, 세워서 함께 동력해가면 그 구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도 틀림없이 건강한 구역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작년 1학기까지 그 사무엘 이제 학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열왕기 상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남북 왕들이 좀 그 중간에 이렇게 막 번갈아서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 앞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님들이 먼저 그 열왕기상, 만약에 여유가 되면 열왕기까지 한두 번쯤 읽어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교회 암송표 구절은 그게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한번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올 한 해 담고 가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한 갈대와 같이 꺾일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크고 작은 허물이 많지만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신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2022년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 교회에 눈을 들리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유혹거리로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 인생을 낭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속한 구역, 우리 교회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구역 성경 공부하게 되는 날을 소망하지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암울하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2022년을 맞이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22년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우리와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그 새날들이 모여 2022년이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을 언제 어디에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매일을 새해 새날로 가꾸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며 섬겨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